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오늘 자국의 수호이 24 전투기가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기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키 군 관리들은 자국 F-16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한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해당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전투기가 시리아 영토를 벗어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격추된 전투기에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했지만 이들의 상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조종사 두 명이 낙하산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터키의 도간통신은 러시아 헬리콥터들이 낙하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투기가 시리아 라타키아주 투르크멘 산간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친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반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곳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러시아 크루즈 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지나 시리아 내 여러 표적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부 쿠르드 자치군의 공항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르빌 공항과 술레이마니아 공항을 48시간 동안 폐쇄했으며 이에 따라 두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상업용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르빌 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 민간 항공청으로부터 카스피해에서 발사돼 이라크 북부를 지나 시리아로 향하는 미사일로 인해 항공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잇따른 테러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공습 등과 관련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의 공습 확대를 환영한다며 ISIL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추가로 기여할 경우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벨기에 당국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핵심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지하철과 학교들이 오늘로 나흘째 폐쇄되고 있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브뤼셀에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다음 주까지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로코 당국도 벨기에 측으로부터 살라 압데슬람 추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남부 몽루주 외곽의 한 쓰레기통에서 어제 자살 공격용으로 추정되는 폭탄 조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조끼가 발견된 곳이 파리 테러 당시 압데슬람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장소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친지 방문 등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내년 2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국무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여행 경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6일과 그 이튿날 대량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앞두고 고도의 경계태세를 발동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면담에서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테러와 분별 없는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으로 평온을 되찾고 세계 각국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이슬람 반군들과 매시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야만에 대항한 문명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얼마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방 농장으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당국 회담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기구는 북핵 문제에 대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대북방송 신설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대규모 예산 지원을 받아 라디오 뉴스를 송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고 황해도 남부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얼마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방 농장으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는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이달 초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등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룡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청년 중시 정책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고 이 또한 징계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완공된 백두산 발전소는 완공 이전에 토사가 무너져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룡해는 이달 초 치러진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에서 국가 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져 신변 이상설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최룡해가 지난 2013년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는 죄질이 다른 만큼 복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룡해는 지난 1994년 비리 혐의로 강등된 데 이어 2004년에도 비리 혐의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도 최룡해의 경우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룡해와 같은 빨치산 2세로 장의위원 명단에서 함께 이름이 빠진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의 행방을 확인해야 김제1위원장이 최룡해를 추방한 정치적 의도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교롭게도 그 장위 명단에 그 가장 유력한 빨치산 2세 두 사람이 동시에 빠졌다. 거기다가 현전선동부 제1부부장 이재일이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정은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동시에 빠졌다. 그 지금 북한 권력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또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을 주도했던 군 지휘부는 승진 또는 유임됐지만 한국군의 포격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간부들은 좌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도발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장 계급을 유지하고 있고 지뢰 매설에 직접 개입한 임광일 제2전투훈련국장은 작전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지뢰 도발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협상에 북한 측 대표로 나왔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파리와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피 흘리지 않고 중단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위상에 대한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의 평가입니다.
장성택 최룡해가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김정은 권력의 정권의 이제 제2인자로서 당분간은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군의 응징 포격 사실을 지연 보고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상용 2군단장은 후방인 한복 구단장으로 좌천됐고 김춘삼 작전국장과 박정천 화력지휘국장은 해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0일 한국 측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이유로 비무장지대 지역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한국군은 이에 대해 수십 발의 자주포를 응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현재 해외 50여 개국에 5만 8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한 해 2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건설과 의료, 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3천여 명을 추가 파견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특히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1,250여 명의 의료인력 가운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만 1,18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의료인력은 현지 당국과 결탁하거나 현지인들의 무지를 이용해 불법 낙태시술로 한 달에 수천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중금속이 함유된 북한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당국 회담 실무 접촉에 나설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기구는 북핵 문제에 대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에 남측은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이, 북측은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이 24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실무접촉 대표단으로 김 본부장과 함께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국무총리실 국장 등 3명을, 북측은 황 부장과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의 명단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 수석대표로 나섰던 김성해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황 부장을 지명했습니다. 황 부장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과 민족화해협의회 부장,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등을 겸직한 대남통으로 2005년 이산가족 화산상봉 실무접촉단장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장관급 회담 수행원 등으로 남북회담에 참석한 경력이 있습니다. 남측 김기웅 본부장은 통일부에서 대표적인 남북회담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김 본부장은 남북회담 사무국 회담기획과장과 정세분석국장, 통일정책실장 등을 거쳐 남북회담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북 전문가는 북측 수석대표인 황철 부장도 대남통이지만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측이 8.25 고위급 합의 때 공동보도문 작성에 관여한 김성해 부장이 아닌 황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것은 이번 실무접촉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북측이 민간급 교류에 경험이 많은 황 부장을 내세운 것으로 볼 때 이번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하면서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반대하는 체질화된 본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에 대해 사실상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을 가리우고 남측의 대결 정책과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북핵 관련 언급을 직접 겨냥한 것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기선잡기를 위한 공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또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를 맞아 지난 23일 한국군이 서북도서 해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측의 사격 훈련은 동족 대결을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대북방송 신설 계획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라디오 뉴스를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BBC 국제방송이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뉴스 송출을 위해 내년 4월 시작되는 영국의 새 회계연도부터 대규모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2017 회계연도에 5,100만 달러, 이어 2017-2018 회계연도부터 매년 1억 2,800만 달러의 예산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BBC는 23일 북한과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의 라디오 방송을 새로 송출하고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의 TV 또는 디지털 방송을 확대하는 데 지원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홀 BBC 사장은 국제방송에 할당된 이번 예산안의 증액 규모를 역대 최대로 소개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뉴스 보도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옹호하겠다는 BBC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홀 사장은 또 BBC 국제방송이 영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 수출 창구 중 하나이자 최고의 국제 영향력 확대 수단의 일부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전 세계 5억 명 인구에 다가가겠다는 목표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BBC 국제방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외떨어진 지역까지 다가감으로써 그럴 기회가 없었던 해당 지역의 개인과 사회에 영국과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산을 BBC 국제방송의 TV, 라디오, 디지털 방송에 투입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BBC는 지난 9월 향후 10년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통해 일일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개시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 의회에서 열린 북한 민주화 방안 회의 중 BBC의 대북 방송 필요성이 제기된 뒤 의원들과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 방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BBC의 대북 방송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BBC 경영진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전파 방해 등을 이유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북 방송에 소극적이었고 BBC 국제방송의 예산을 지원하는 영국 외교부 역시 제작비 대비 효율성이 낮아 대북 방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북 방송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1월 발표한 뉴스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현재 전 세계 3억 800만 명의 시청자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그 수를 5억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의 주가가 20일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오라스콤이 운영하는 고려링크에 북한 국유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흐람 온라인 등 이집트 매체들은 22일 오라스콤의 주가가 이날 이집트 주식시장에서 2.94%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가 이날 오전 북한에서 운영 중인 고려링크의 국유화 우려에 대해 이집트 주식시장에 해명했지만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올해 9개월간 영업 손실액이 3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 역시 주가 폭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22일 오전 성명에서 고려링크에 대한 합병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업체 운영팀이 계속 북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유화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 따른 규제로 금융과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선 오라스컴이 지난주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고려링크에 대한 북한 국유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라스컴의 북한 내 영업이익에 대한 현금 전환과 해외 송금이 막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링크의 국유화가 이뤄지면 손실과 회사 신뢰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라스컴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북한 내 고려링크의 지난해 말 현금 잔고는 5억 4,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라스컴은 앞서 북한 최신성과 논의 중인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에 모두 부합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라스컴의 합병 의도와 관련해 BOA에 오라스컴이 지분을 북한에 파는 형식으로 수익금을 챙긴 뒤 북한 내 사업을 접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경제난으로 외자 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오라스컴에 현금을 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러스 최고 경영자가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를 걸림돌로 거듭 강조한 건 경영에 대한 비난을 피하면서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서 수익금을 건지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라스컴은 현재 고려링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주 성명에서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오라스컴은 이집트와 북한 외에도 레바논, 파키스탄, 북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해 포전 담당제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곡물 생산이 다소 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포전제의 성과와 과제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말 평양 외곽의 협동 농장을 방문한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 씨는 이 농장에서 포전 담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단천 남세 전문 협동 농장이고 또 하나는 평양 남세 커팟 연구소입니다. 제가 두 군데에서 하나씩 그 포전 담당제의 성과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점 남세 전문 협동 논장의 경우에는 그 안을 해준 그 기사장이 30% 40% 생산량이 늘었다. 자기도 확 놀랐다.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포전 담당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 방송 보도입니다.
이렇게 조합별로 포전 담당별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니 구일풍 속에서 보내기도 제철에 질적으로 빨리 끝냈으며 지금은 이렇게 김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전 담당제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협동농장에서 10톤의 쌀을 생산하면 국가의 토지 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 대금조로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평균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소득이 비슷해 근로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몇만 원을 받아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전 담당제에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거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는 농민들이 포전 담당제를 통해 최초로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집단화 시켜놓으면은 내 것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쪼개서 특히 두세 명이라는 게 가족 단위로 아마 중심으로 할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이라는 개념을 좀 높이려고 시도한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은 포전 담당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열 노동신문은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협동농장에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2013년보다 정보당 1톤 이상 늘었다며 포전 담당제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포전제 도입 이후 곡물은 물론 야채 생산도 늘고 질도 좋아진 것 같다고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 씨는 말했습니다.
방문 기간제는 그 작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호텔이나 그 식당에 가면은 역시 그 야채 종류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 뭐 신선하고 맛이 있고, 예, 작년까지는 있긴 있었는데 별로 그 종류가 좀 적고 그리고 맛도 뭐 맛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아 맛있다란 그런 정도의 맛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진짜 뭐 신선하고 일본에서도 먹는 것과 그 변함 없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포전제를 도입한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곡물 생산은 2012년 445만 톤, 2013년 484만 톤을 기록하다가 2014년에는 503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전제가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우선 포전제는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전제로 인한 증산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뭐 포전 담당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정보를 쭉 보면은 이게 한 40% 내외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그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전제를 하더라도 당국이 비료, 전기, 농기계를 충분히 대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력과 농기계는 농민들이 자력으로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이 제공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이민복 씨는 말했습니다.
비료나 이런 농기계나 기름이나 농자재 이런 것이 북한 내에는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개혁을 해도 개방이라는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이게 한계가 크게 부닥칠 겁니다. 아마
또 다른 과제는 농민과 국가 간의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권태진 박사는 밝혔습니다.
정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자재입니다. 그건 바로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자본을 갖다가 농자재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결국 3대 7이냐 7대 3의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그 농자재를 만일에 국가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국가가 7을 가져갈 거고 농민들은 3을 가져갈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농자재를 농민이 부담한다 그러면 국가가 농민이 뭐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전문가들은 포전 담당제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 못지않게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1996년과 2002년에도 분조 관리제를 시도했으나 그 뒤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외 한인들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통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통일부와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했기 때문에 통일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통일 간담회가 지난 19일 워싱턴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선진 통일의 길, 미주 한인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워싱턴 지역 한인단체인 글로벌 한인연대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이 통일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국의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세일 이사장은 강연에서 통일은 서둘러 준비할수록 좋다며 선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분단된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선진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선진화할 수 있는 국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고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가 완전히 성숙한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의 완성도 선진화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서 저는 선진화와 통일을 합쳐 선진통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이 주장하는 선진통일이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성숙한 선진국으로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 이사장은 특히 통일 비용에 대한 한국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며 통일 투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열리면 북한 개발 자금의 55%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20-30%는 한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미국 랜드 연구소의 예상을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통일 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써야 할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가 옳다는 주장입니다. 박 이사장은 또 현재로서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통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 처리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의 핵 처리가 가능한 나라로 중국과 미국을 꼽으면서 중국은 이미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혼란 국면으로 들어갈 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중국의 지금 대북 정책의 기조가 목표가 뭐냐면은 2009년에 얘네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 조선반도 공작 소조에서 어떤 결심을 했네. 그 소조장이 시진핑이었습니다. 한반도 정책의 첫째,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걸 막는다. 없앤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두 번째, 북한의 친중 정권과 친중 세력을 확대한다 하는 게 두 번째 이 친구들의. 예.
박 이사장은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 시 한반도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그 전에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선 밀려있다며 바로 이런 점에서 제외 한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워싱턴이라는 게 미국의 정치의 핵심이고 미국의 세계 경영의 핵심입니다. 세계 국제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포들의 조직된 보이스가 나오면은 미국 의회라든가 미국 정부라든가 미국의 띵크탱크라든가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주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박 이사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외교협회 등에 소속된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통일하겠다. 정치적으로 할 텐데 미국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 통일에 대해서. 너희들 과연 정말 우리와 더불어 통일의 시대를 열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한국이 우선 통일할 의지를 확실히 가져라. 한국이 통일할 의지를 갖고 미국의 정부를 설득해라 말이야. 그럼 미국의 정부도 움직일 텐데 지금 한국이 통일할 의지가 말은 많은데 통일 과정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담당하면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강해
그것이 아직 자기들이 보기엔 확실치 않다. 그것이 자기들로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박 이사장은 중국에서의 회의 내용도 소개했는데요. 민간 차원으로 미국과 중국을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하는 일을 기꺼이 하겠지만 미국 내 한인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랬습니다. 이날 연사로 섰던 백성기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대표도 민간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독일 통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엄밀히 얘기하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뤄낸 하나의 대역사였습니다. 동서독 정부 간의 어떤 그런 타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독일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교훈은 통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동서독 주민 간의 접촉과 그 접촉을 통해서 유발된 변화의 바람이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붕괴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엔 이미 많은 동독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고 정부가 아닌 주민들이 통일 독일을 만든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의 열쇠는 북한 주민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3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자들이 통일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연사의 강연에 이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가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박세일 이사장은 최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 통일의 전략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분단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중국의 변방으로 한국도 삼류 분단 국가로 추락하며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대로 통일은 한국 국민과 정부의 결심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박 이사장과 백 상임대표는 워싱턴에 이어 뉴욕에서도 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김장을 넉넉하게 하면 겨울을 나기가 한결 수월한데요.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김장 4천 포기를 담가 탈북민들과 함께 나누는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사랑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담그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네, 그리고 김치가 되게 달아요. 네, 양념도 맛있고.
네, 너무 싱싱한 것 같아요. 야채가 네. 이게 묻혀놓은 게.
매콤한 김장김치를 쭉쭉 찢어먹는 맛에 4천여 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일도 즐겁기만 한데요.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연합봉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들 그리고 주부들과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15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많이 버무려주세요.
네. 맛있게 버무릴게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마당에서 진행된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김장 담그기 행사인데요.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통일부가 추천한 탈북민 천세대에 각각 10kg씩 전달됩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의 박경미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연말에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서 김장 행사를 보통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좀 통일과 관련된 일들을 앞으로 같이 할 건데 그중에서 이제 뭐 첫 행사로 탈북민 겨울나기 돕기 김장 나눔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이 같이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서 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합봉사단을 구성해서 올 1년간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어머니 봉사단이 2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분들도 오셨고 또 그 밖에 이제 중소기업 임직원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한 150여 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꽉 잡아주세요. 잡았습니다. 예.
네, 맛있어요.
맛있는 김장을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씩은 비법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먼저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저도 처음 나와봐서요. 네. 막상 나와서 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신부 덕분에 네. 봉사한다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손만 넣어주는 거니까 네. 그다지 힘든 건 아니에요. 다 해서 홍수, 고춧가루도 그렇고 다 그래서 맛있어요. 이거 탈북자분들 김장하고 하는 거 힘드니까 조금씩 나눠 먹는 의미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든 와서 고생들 하시고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잘 났으면 좋겠어요.
또 함께 따뜻한 뭐 겨울 날려고 그럽니다. 맛을 보시고 이게 제일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시죠. 맛도 있고 또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 해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김장을 담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열심인데요.
이거 집에서도 사실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나와서 하니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네. 또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도와드려야겠어요. 처음에 괜찮은데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시려워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겨울 잘 나셔서 이제 힘내셔가지고 잘 새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좀 힘든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탈북민들이랑 같이 하니까. 요즘 집에도 김장 자체를 잘 안 해서 근데 상당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좀 소중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단순히 김치도 모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뭐 탈북민들도 모이고 그랬으니까 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외국인들도 함께 참가해서 좋은 일도 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고유 문화인 김장도 체험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네. 잘 몰라요, 이거는. 이거는 김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몰랐어요. 오늘 하니까 이렇게 알게 되어서 참 재밌고, 먹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중국 친구들이 보내드리고 더 맛있게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또 김치 잘 담았잖아요.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그래서 오늘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김장 맛있게 담궈가지고 정말 올겨울도 포근하게 따뜻하게 낳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예? 아주 고소하고요. 아주 매콤하면서 달콤한데요.
이번에 담근 김치 맛을 누구보다 기대하는 사람은 이 김치를 직접 먹게 될 탈북민들인데요. 탈북민들도 함께 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아, 좀 감사하죠. 저 겨울철에 또 김치를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제가 넘어올 당시가 이 계절이었거든요. 겨울이 올 때마다 좀 그때 생각도 나고 좀 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 거고요. 진짜 정말 힘을 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울이 많이 추웠는데요. 이 김치를 받고 그 따뜻한 온기를 받으면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배를 해서 김장이라면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김장을 맛있게 해서 다 골고루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우 저기 버무리세요. 새우 저다고요.
탈북민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김장을 담가 나누면서 공동체 문화를 다시 한번 체험했는데요.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는 탈북민 처녀세대를 비롯해 기존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원해오던 지원시설과 소외계층 등 1350세대에게 각각 10kg씩 전달됐습니다.
찹쌀풀하고 마늘 다 들어갔습니다.
양념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서울지국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한상미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함께 해볼 텐데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택 매매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민들은 거의 13년치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5년 7개월치 연봉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자 13년치 연봉이라고 하면은 집값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네, 응답자들이 느끼는 주택 한 채의 평균 가격은 미화로 약 24만 달러입니다. 이는 실제 평균 주택 매매가인 21만 달러보다 15%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2년씩 계약해서 사는 전세 거주자가 느끼는 체감 가격은 평균 25만 달러로 자가 소유자나 월세 거주자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큰 전세 거주자들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25만 달러 정말 큰 액수인데요. 응답자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3년 가까이 연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주거 실태 조사 당시 평균 5년 7개월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실제보다 두 배 넘게 걸린다고 이 응답자들이 느낀 겁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을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또 13년치 월급을 쏟아부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46%가 앞으로 1년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들이 전망한 상승폭은 평균 $8,700였습니다. 또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거주자 가운데 20%가 앞으로 1년 안에 집을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내년도 유치원 어린이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공립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대학 입시만큼이나 치열하다고요?
네, 올해도 공립 유치원 입학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위한 학부모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굉장히 치열한데요. 어제 경기도의 한 공립 유치원 추첨장의 풍경을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79명을 모집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이 만 3세 반을 시작으로 입학 추첨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에 이 추첨이 시작됐는데요. 추첨장인 유치원 건물 4층 대강당에는 3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보통 이 만삭 상태이거나 갓난 아기를 업고 온 20, 30대 학부모부터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의 입학을 기원하러 온 할머니, 또 회사를 조퇴하고 온 아버지까지 굉장히 초조하게 추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입학을 의미하는 주황색 탁구공을 잡는 건데요. 경쟁률이 12대 1을 넘는 만큼 공정성을 위해 유치원은 추첨에 사용되는 탁구공을 추첨함에 넣는 모든 작업을 학부모들과 함께 했고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 장갑까지 착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장 바로 이제 추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나와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상자에 손을 넣어서 탁구공을 뽑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탁구공을 뽑으면 아이가 그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건데요. 주황색 탁구공을 뽑은 38살 한 여성은 원하던 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한상미 기자의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추첨장의 풍경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장의 그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공립 유치원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 등록금이 좀 저렴하죠.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공립 유치원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실례로 강원도 원주의 한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3세 반에 3명 모집에 87명이 신청해서 무려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대기 희망자만 8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30대 근로자의 40%가 대학 졸업자라는 조사가 나왔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갈수록 더해가는 취업난으로 젊은 층이 건설 현장에 뛰어들면서 건설 근로자들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고용노동부사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건설 근로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20대의 대졸자 비중이 30%, 30대는 40%에 달해 젊은 층에서 대졸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고학력자들이 이렇게 건설 근로자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청년 실업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던 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건설 현장에 뛰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몸은 좀 힘들지만 하루 임금이 꽤 되기 때문에 잠깐씩 임시로 일하는 젊은 층이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건설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미화로 보통 약 105달러 정도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일감이 없어서 한 달의 절반가량은 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 대졸 건설 근로자의 41%는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낮은 탓에 하루 임금이 1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경력이 많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수준인 고령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107달러였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살펴볼 텐데요. 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엔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자 정상회의 참석 순방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해서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고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시호 여사도 박 대통령이 떠난 직후 휠체어를 타고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지난 22일부터 빈소를 지켰던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이기택 전 의원 등 전현직 정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다수 빈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빈소를 다녀간 조문객은 12,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있나요?
터키군이 자국 영공에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동유럽 16개국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프랑스의 주도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이 국제사회의 힘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터키군이 러시아 격추했다고요?
네, 터키군이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요. 시리아 접경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 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반복적으로 자국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항의했었고요. 강력한 군사적 대응도 경고를 했었는데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네, 자,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터키군에 따르면요, 이날 러시아 수호이 24 전투기가 시리아 접경 남부 하이타주 야일다르 영공을 침범했는데요. 5분간 10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공 내에서 비행하자 터키의 F-16S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종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종사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모두 전투기가 완전히 추락하기 직전에 비상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경 지역의 시리아 반군이 조종사 한 명을 체포하고 한 명은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터키 방송에 전투기 격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보면 전투기에서 화염이 나오면서 수직으로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조종사들의 사출이 이루어졌는데 이어서 낙하산 두 개가 펼쳐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영상이라서 선명하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비상탈출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종사가 시리아 반군에 체포가 됐다면 터키군이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한 건 터키 영공이지만 조종사들이 떨어진 곳은 국경 넘어 시리아 쪽이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터키군은 러시아 전투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국 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전투기가 떨어진 곳은 시리아 북부 라타키아주 야마디 마을로 투르크멘족 반군이 장악한 곳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러시아 조종사를 체포했다고 주장한 주체도 시리아의 투르크멘 반군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앞으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러시아군은 자국 전투기가 비행 내내 시리아 상공에만 머물렀고 이는 비행 관제 자료로도 확인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투기 추락 원인도요. 터키는 앞서 자국 전투기가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러시아군은 지상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터키군과는 격추 지점 또 격주 방법 등에 대해서 모두 전혀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렘린궁은 이번 자국 저투기 격추 사건이 매우 엄중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의 그런 입장까지는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한편 탈출한 조종사들의 생사에 관해서 앞서 시리아 반군이 한 명은 생포하고 한 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러시아 군의 발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자, 앞서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항의했을 때는 러시아도 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터키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었죠. 또 이번 달 초에도 항의가 있었는데요. 터키 정부의 영공 침범 항의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악천후로 시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고의적인 침범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침범 사실은 인정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자국 전투기가 격추된 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상공을 벗어난 적이 없고 이는 이 관제 자료로도 확인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소식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동유럽 16개국과의 정상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중국 수저우에서 오늘 회의가 열렸는데요. 올해가 네 번째 정상회의였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또 체코공화국, 불가리아 같은 이 동유럽과 또 중유럽까지 걸쳐 있는데요. 이 16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했고 오늘도 주로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 중국이 이제 각국과 이제 개별 정상회담도 갖고요.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관한 방안들 또 구체적인 이 약속들도 이루어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중국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기반 시설 투자인데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뭐 동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서유럽 쪽에서도 이 자국의 고속철도 기술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투자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 지역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은요. 중국의 이 원대한 계획이죠. 신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또 중국은 이 밖에도 발트해, 아드리아해, 흑해 연안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과 개선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불가리아 언론들도 중국과의 이제 개별 정상회담을 비중있게 보도를 하면서 중국이 자국의 대형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리 총리가 동유럽 16개국과 다자 금융기관 창설도 제안을 했고요. 또 이들 국가들과 위안화 표시 공동 자산을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위안화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편 리커창 총리가 이번 회의 기간 중에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밝혔다고요?
네. 사실 더욱더 주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중국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4분기에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 7%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데요.
예.
중국이 앞서 이제 7% 가까운 성장 이런 이제 표현으로 목표를 제시했었고요. 오늘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7%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적정한 중장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리 총리는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까지는 7% 안팎의 성장 목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이었죠. 2020년까지 5개년 경제 계획에서도 그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평균 6.5% 정도로 성장 목표를 하향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